당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7월달 편 2부 녹음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들이죠. 자, 1부를 못 들으신 분은 1부도 청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 3일날 제가 독전 보고 리뷰를 썼습니다. 요 독전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먼저 제 글부터 읽어보죠. 5월, 6월에 청취자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방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동의가 됩니다. VOD가 나와서 보았습니다. 원작이 두기봉 감독의 마약전쟁 이더군요. 재미나게 봤습니다. 때깔이 매우 좋고요. 이혜영 감독의 전작인 경성학교도 때깔은 좋았죠. 액션씬이 말도 안 돼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지만 영화를 본후 딱히 마음에 남는 감흥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영화는 재미나게 봤거든요. 두 주인공 사이의 감정선이 밀도 있게 그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평도 본것 같습니다. 불안당과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영화 볼 때는 재밌는데 뭔가 남는 게 없었다. 그것이 극중의 주인공들 사이의 감정선이 좀 옅은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불안당이라는 영화와 비교를 하신 분들도 계셨다. 유진열 배우가 일부러 감정을 만들어내어 꾸미는 감정을 발산하는 연기 스타일이 아닌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배역의 무게에 비해서 연기의 밀도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더 킹이나 택시 운전사에서도 그렇고, 더큰 역할을 맡은 독전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진웅 배우의 연기 스타일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조진웅 배우 팬들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표정 또는 얼굴 근육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해서 세밀한 감정 표현을 좀 과도하게 하는 편이신데 이게 자주 보이면 좀 질리거든요. 단 음식을 계속 먹는 것처럼 담백하지 못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약간 힘을 빼긴 했지만 오히려 그 탓에 주인공이 조연들에게 묻힌 감이 없지 않더군요. 물론 약을 과다 복용했을 때 나온 연기는 좋았는데 앞서 적은 대로 원래 이런 류의 연기 스타일입니다. 청취자들 말씀대로 배우들이 끌어가는 영화입니다. 이두 배우 말고는 전부 연기가 좋았고 어느 면에서는 대단했습니다. 김주혁 배우가 왜 조연으로 빠졌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잃은 건 분명 엄청난 재앙입니다. 차승원 배우의 아멘이라는 대사에 정말 빵 터졌답니다. 그 뉘앙스는 정말 기독교 신자 아니면 낼 수도 알 수도 없거든요. 크크. 추임새 넣으면서 하는 거였던가? 아멘! 뭐 이런 거였던가? 아, 영화 염력에서 정유미 배우가 나올 때 리듬감이 확 바뀐 것처럼 차승원 배우가 나올 때에도 이 독전에서 그런 효과가 느껴지더군요. 이 영화는 감정과 이야기를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실은 영화를 구성한 배우들 연기에 주목해야 하는 영화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인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네요. 마약 막 집어넣고 거기 막 마약 흡입해가지고 흥분되는 상태 이런 것도 나오고 애니아닉스님이 답글로 저도 이 영화 지난 주말에 감상했는데 영화 스타일 자체가 너무 홍콩 영화 틱해 아무래도 원작인 마약 전쟁과 비교를 해야 할것 같아서 감상평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저도 강신혜님 생각처럼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루리앱 사이트에선 마약이란 단어 자체가 금기어라 쓸 수도 없어서 마약 전쟁을 뿅뿅 전쟁이라고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적나라한 영화가 15세라니요. 아무튼 조만간 원작과의 비교글 올려보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기생충에서 그런 적나라한 애무신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오락가락하네요. 등급 매기는 그 분들이 데이비 백건님도 답글 이 영화 휘발성이 꽤 강하죠. 그 불안당은 비슷한 소재와 인물들을 멋져 보이도록 그려서 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인물들 사이의 감정선 부분은 잘 그려낸 영화라는 걸 이번에 독전을 보다 깨달았습니다. 독전에서는 믿음, 빌리버 자꾸 이야기하긴 하는데 딱히 필링이 가득하지 않다 보니 뭔가 있는 척 하려고 맛도 나지 않는 스프링클만 틈틈이 뿌려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열 배우는 정말 뭔가 점점점 저도 조진웅 배우 연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한번 좋다고 느낀 장면이 있어서 후기에 적었네요. 눈및 광대뼈 부분의 근육을 떠는 연기 조금 지겹습니다. 영화 상영 등급도 정말 말이 안 되죠. 많은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볼수 있는 작품이었네요. 영화에 그 마약 장면 말고 야한 장면도 나왔었나요? 하여튼 안 됩니다 이러면. 자, 애니아닉스님도 7월 6일 날 한국 영화 독점과 그 원작인 마약전쟁 둘다 보고 써주셨네요. 한국 영화 독전은 2012년 작품 홍콩 영화 마약전쟁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마약전쟁도 한자 제목은 독전 그대로고요. 독전을 감상한 후 이건 너무 홍콩 느와르인데 싶은 생각에 원작의 마약전쟁이 궁금해져서 비교 감상이 되었습니다. 아, 한국 영화 리메이크도 그 원작의 원제 제목을 같이 했군요. 그런데 약간 의외인 게 원작인 마약전쟁이 오히려 덜 홍콩 느와르스러웠습니다. 저는 독전이 마약전쟁의 분위기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약간은 오버스러운 연출이 많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약전쟁은 독전에 비하면 극사실주의 영화 같더군요. 기존 홍콩 느와르와는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보다 덜 세련되고 투박해 보이지만 그런 연출이 이 영화에는 또잘 어울리더군요. 독전을 보면서는 에이, 우리나라에 저런 게 말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마약전쟁은 중국이라면 저럴 수도 있겠네 라고 수긍이 가기도 했습니다. 독한 놈들의 전쟁이라는 제목도 마약전쟁의 인물들과 더잘 어울렸습니다. 진짜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다 독하더군요. 특히 독전에서 류준열 배우가 맡은 배역은 압도적으로 마약전쟁 쪽이 훨씬 강렬합니다. 물론 독전은 최종 보스인 이 선생을 찾는 것과 또 그에 따른 반전의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원작인 마약전쟁은 아예 악역의 정체를 대놓고 드러내놓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배우의 연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더라도 마약전쟁이 고천락 배우의 여지없는 완승입니다. 독전은 좀 이것저것 섞어 놓은 듯 하지만 나름 재밌게 봤는데 확실히 원작인 마약전쟁 쪽이 저는 전체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건 설명이 좀 불친절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등장인물도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반면 독전은 너무 친절하게 사건 설명을 해줘서 크크. 이 부분은 두 영화가 반반씩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약전쟁 말씀하시니까 같은 감독이었나? 그 흑사회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흑사회 1, 2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설명이 불친절했던 기억이 있고 1보다는 2가 더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흑사회 2 혹은 이 마약전쟁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전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네, 아직 남아있었네요. 또 그렇다고 마약전쟁이 무간도나 영웅본색급의 걸작은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다만 독전과 비교 감상하면 딱이니 독전 보셨거나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독전 비교 감상 해봤고요. 이어서 드라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건데 7월 4일날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8화까지 감상해놓고 일단 썼네요. 오랜만에 드라마 감상 글 씁니다. 토일 드라마입니다. 영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것이고요. 당시에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 내용이 꽤 화제였다고 하네요. 현실 세계의 과학수사반 형사가 연쇄 살인범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서 88년으로 돌아가 그 시공간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실의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흐름이죠. 그렇다고 여느 타임슬립 같은 작품은 아닙니다. 정경호, 박성웅, 고아성, 전석호, 김재경 씨 등이 나옵니다. 자, 1부에서도 말씀드렸었나요? 이제는 뭐 복고풍 작품, 옛날 시대 배경 하면은 80년대, 90년대가 옛날로 나오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6.25 전쟁, 60년대 뭐 이런 시대가 흐리만 옛날이라는 것이었는데 세월이 흐른 거겠죠, 그만큼. 88년의 시대상, 즉 강압수사, 부실한 과학수사, 빈약한 여성 인권, 당시의 실제 사건 등등이 나와서 그거 보는 맛도 있더라고요. 구하성 씨의 신박한 당시 말투가 꽤 귀엽고 반전 캐릭터인데 연기를 너무나 능청스럽게 해내어서 재밌습니다. 네, 구하성 씨가 이 작품 이후에 한거에서 아주 뭐 인생 작품을 찍으셨죠. 전체적으로 주요 연쇄살인 사건의 실체를 쫓아가는 흐름은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쫄깃함과 코믹, 그리고 환상신, 환타지신 등이 잘 섞여 있고요. 그러나 요즘 이른바 웰메이드 기준에 본다면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88년 분위기라고 퉁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성웅 씨가 좀 코믹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뭡니까? 신세계에서의 그 죽기 좋은 날씨네 뭐 이런 대사 치던 그 배우가 아닙니다. 요즘에 코믹한 캐릭터를 자주 맡으시죠? 희한하게도 주요 감정선과 그 감정선을 유지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꽤 집중을 하게 만들어서 계속 시청하고 있습니다. 16부작으로 알려졌는데 8화에서 큰 반전이 나왔네요. 이대로 8부작 더 가려나 아니면 어찌 될지 여튼 계속 다음 내용이 기다려지는 드라마입니다. 김재경 씨를 볼 때마다 제가 아는 인물이 떠올라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답글로 데이비백호님이 지나가다 언뜻 봤는데 고아성 배우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본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였고요. 에나이닉스님 글 읽어보죠. 7월 5일날 사라진 밤 보셨네요. 김강호, 김희애, 김상경 주연의 개봉작입니다. 소위 올해 개봉했던 밤 시리즈 새 작품 기억의 밤, 7년의 밤, 사라진 밤 밤밤밤이네요. 그 중에 마지막 작품인데 새 작품이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이세 편을 다 감상했는데 세편다 고만고만하고 좋은 작품이 없네요. 뭔가 밤밤밤 하니까 뭔가 달콤한 게 땡기네요. 이 사라진 밤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올드한 느낌이 강했고 오로지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영화를 끌고 나가다 보니 약간 무리한 설정도 눈에 띄었고요. 영화 중반은 좀 많이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기본은 하는데 김희애 배우가 뭔가 더 보여줄 듯 하다가 말아서 좀 아쉽더군요. 마지막 반전도 영화 중간부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고 그닥 세련되지 못했던 약간은 뻔한 영화였습니다. 아, 김희애 씨 연기를 더 많이 담았어야 했는데 그 김강호 씨하고 김희애 씨하고 부부로 나오잖아요. 김희애 씨가 더 성공한 그런 커리어 우먼으로 나오고 김강호 씨는 연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그런 느낌이라서 김희애 씨가 김강호 씨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막 그러한 아주 복합적인 느낌을 정말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 또 보셨는데 요거는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와우,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써주셨네요. 먼저 에나이닉스님 글부터 앤트맨과 와스프 감상했습니다. 마블은 참으로 영악합니다. 블랙팬서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굵직한 영화를 두편 연속 내놓은 후에 관객들 기분 전환하기 좋게 앤트맨을 찔러넣네요. 이 전략은 굉장히 잘 먹힐 것 같습니다. 소소한 재미와 유머가 끊이지 않는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를 어느 정도 망각하게 되더군요. 마블에 지친 관객을 마블로 위로하는 마블이라니요. 크크.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능력을 잘 활용한 액션씬이 유머로 바로 연결이 되고 전편과 이어서 가족애에 대한 부분도 잘 녹아 있어서 가족 영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가족 영화. 가족 영화죠. 어찌 보면 정말. 중간에 진실의 약에 취해서 주인공 친구가 랩을 하는 장면은 단연코 영화의 백미이고요. 영화의 배경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후가 아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이후이고 쿠키 영상에 이르러서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접점이 나옵니다. 그 인피니티 워에서는 참여를 못했죠. 가택 연금 당해가지고. 근데 그 가택 연금 당한 이유는 11호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짧은 접점, 쿠키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하네요. 다른 관객들도 이첫 번째 쿠키에서 다들 웅성웅성 하더군요. 크레딧 완전 종료 후에 두 번째 쿠키가 있긴 한데 이건 좀 기대한 관객들이 실망을 할 만하더군요. 물론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지만 스포가 되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평소 마블 영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강신우님도 이 영화는 부담 없이 감상하실 듯하고 깨알 같은 재미의 영화였습니다. 앤트맨 가능하면 1편 먼저 감상하세요. 재미도 있습니다. 1편과 2편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요. 순길오빠님도 7월 6일날 써주셨네요. 마블 시리즈에는 두 가지의 가족 영화가 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앤트맨. 둘다 가족 영화를 표방하지만 전자는 농담 같다면 후자는 진짜 가족 영화라 봐도 될 듯합니다. 가오갤도 뭐 결국은 진짜 혈연 관계를 단절해 버리죠. 그래서 진짜 혈연 관계보다는 유사 가족 형태의 유대감 이것들이 더 피보다 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그냥 단순한 팀이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걸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뭐 3편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동일한 감독 하에 계속 읽어보죠. 마블 시리즈의 아버지들은 다 성격이 이상하거나 자식들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앤트맨과 욘두 정도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욘두 정도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많은 마블 팬들이 이 영화를 어벤져스 3의 떡밥 회수 영화 정도로 엄청나 큰 기대를 하고 봐서 호불호가 많이 큰가 보던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앤트맨 1 때부터 이런 분위기의 영화였고 이번 영화는 1에서 보여줬던 걸더 강조하는 영화이죠. 앤트맨 시리즈가 재미없다라고 하는 건 취향으로는 뭐 넘어가겠는데 1편보다 못하다라는 건 약간 납득이 가지 않더군요.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빌런과의 결말 부분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냥 바람 캐릭터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닌가 싶은. 1대 와스프 역의 미셸 파이퍼는 딱 나오는 순간 옛날 캣우먼이 떠오르면서 좋은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옛날 배트맨에 나왔던 캣우먼은 진짜 캣우먼 같았어요. 얼굴도 약간 고양이상 비슷하지 않나요? 데이비 백곰님도 7월 7일 날 1단 말이 많고 2단 설명이 많습니다. 대사가 길어진다 싶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넋을 놓아버렸네요. 생각대로 그냥 그렇군 싶었는데 중후반부터는 재미있어지더군요. 데드풀 스타일의 유머보다는 좋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겐 그 모든 재미난 장면은 앤트맨이 등장할 때만 이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생긴 폴 러드 배우. 딸에게 피넛이라고 애칭을 부를 때마다 정말 소 스윗 하더군요. 마블 영화의 쿠키 영상을 보고 실망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번 영화의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오호 좋았습니다. 저는 1편은 3분의 1 정도만 보고 내용만 대강 알고 바로 2편으로 직진했습니다. 전편은 재미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흥미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배스킨 라빈스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장면만 생각나네요. 제가 1편을 안 봐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요정 같은 미모의 할머니 배우가 미셸 파이퍼였군요. 위에 순길 오빠님 글 보고 찾아봤습니다. 제 마음속 히어로 영화의 정의는 몸 좋은 배우들이 쫄쫄이 입고 코스튬 플레이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인데 이번에도 허접한 착장이 나와서 옷차림이 나와서 조금 비웃었습니다. 빌런인 고스트도 레커 스프레이로 그냥 대충 칠한 것 같아서요. 악당은 무름지기 더 멋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중 최고봉은 닥터 스트렌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허접해요. 크크.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길 정도로요. 특히 그 불꽃, 문구점에서 파는 100원짜리, 여튼 제일 싼 스파클링 폭죽 돌리는 것 같습니다. 순길 오빠님 답글로, 닥터 스트레인지는 영상이나 빌런과의 싸우는 방식은 좋았는데, 마법을 쓰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어색해서 아쉬웠네요. 아재들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느낌이랄까. 그런 감각, 이기도 하네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좀더 독불장군 느낌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초반에 그 느낌, 그 성격이 좀 독불장군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엉터리의 사기라고 치부했던 그 힘을 또 만나고 그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라서. 닥터 스트레인지도 초반에 보면은 그 영화 초반에 보면은 그 토니 스타크 못지않은 정말 자기 멋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막 워낙 실력도 있었고. 그 불꽃 나오는 그 CG,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말씀해 주신 거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네요. 좀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CG 구현하는 게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앤트맨과 와스프 청취자분들의 댓글로 비교 감상 해보았고요. 7월 9일날 제가 쓴글 툼레이더 2018년 작입니다. 올해 초 개봉했던 툼레이더 리부트 작품. 주인공을 졸리 대신에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맡았죠. 아, 이 졸리가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연대에 입학하는 바람에 하원기에서 전셋집을 구했다는 그런 기사가 떴었죠. 한국에 자주 올것 같아요.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연세대까지 와서 입학을 하게 됐을까? 신기하네요. 여하튼 모험극에 흥미가 있어서 과감하게 선택해서 보았습니다. 쾅하고 터지는 맛은 없네요. 악당도 약하고 모험도 별로 신비롭지 않고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아쉬웠습니다. 분명 배우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카메라가 그걸 역동적으로 보이게끔 잡질 못하더군요. 중간에 신비의 섬에 도착할 즈음에 배가 풍랑과 암초를 만나는데 제 기대보다는 너무 올드하고 정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더군요. 그 이후에 섬 안에서 만난 모험 분량도 그렇고요. 격투 액션은 꽤 화려한데 역시나 컷으로 쪼개나와서 쾌감은 적고요.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출연작을 거의 보지 못했네요. 아, 얼마 전에 사랑 얘기 하나 본것 같은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여기다 썼을 텐데 블로그에다가 예전에 그 엑스마키나라는 이제 SF 로봇 영화에서 별 매력을 제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켠으로 접어둔 배우였는데 발레리나를 하다가 젊을 때 배우 쪽으로 방향을 튼 후에 유럽 쪽에서는 이미 꽤 인정을 받은 배우라고 합니다. 첫 장면에서 이정 격투기 할때 나온 복근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성 배우가 근육질에 몸을 딱 보여줄 때,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죽어라 뛰어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뛰는 배우를 정말 좋아합니다. 슬렁슬렁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전력으로 뛰는 배우. 열심히 한다고 결과물도 좋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한것그 자체는 분명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표정이나 감정 연기도 좋았는데, 다만 리액션 연기가 좀 아쉽다군요. 특히 몸짓으로 할 때. 액션 연기가 있고, 리액션 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먼저 연기하는 그 때가 있는 거고 상대의 연기를 보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때도 있는 건데 손짓이나 고개짓 등이 상대의 연기에 따라서 변해야 할때 너무 밋밋하거나 아예 연기가 없더군요 라고 제가 써놨네요. 근데 뭐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데뷔 백호님이 개들의 섬 보셨는데요. 요거 두 번에 걸쳐 써주셨네요. 그리고 수지님도 보고 써주셨고 계속 쭉 이어서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7월 9일날 개들의 섬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흥미로운 이야기, 개성 있는 캐릭터, 풍자와 유머, 감동,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못해 종종 아름답기까지 한 미술에 그에 딱 맞는 음악, 그리고 대충 흘려보낼 부분 하나 없는 밀도 높은 구성까지 다 갖췄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 데뷔 백호님이 써주신 이 문장이 더 훌륭하게 느껴지는데요. 모든 걸다 담고 있네요. 개봉 전 일본 비하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제겐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가 사랑입니다. 하트 이모티콘 좀처럼 쓰지 않는데 여기엔 붙여줘야 합니다. 저는 아직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에 제대로 홀려 있어서 그걸 능가하기 힘들었네요. 실망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약간 힘이 빠졌거든요. 개들의 섬이 웨스 앤더슨이 이렇게 확실한 해피엔딩을 보여주다니요. 이번에도 감각들이 넘치게 들어와서 제대로 처리해내려면 몇번더 봐야겠습니다. 매번 제가 기대한 수준에 가닿는 작품을 보여주는 유일한 감독. 웬만하면 영원히 팬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드는 생각이 같은 작품, 감독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주위에 있으면 좋겠다는 혼자 즐기는 게 고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다지 특이한 취향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주위에는 없습니다. 좋은 건 널리 널리 다 같이 보아야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하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은 청취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청취자분이 그 지역에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영화 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글을 본 적이 있고요. 어플도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뭐 소모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어플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영화 좋아하시면 그 지역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뭐 술도 하시면서 영화 얘기도 하시고 뭐 싸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정도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데이베굽님도 웨스 앤더슨의 팬을 좀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줄리언 반스 작가의 소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찾아가서 악수하고 팬레터 전달해드리고픈 심정입니다. 특히 소설 내말좀 들어봐. 재밌습니다. 평소 비소설 장르만 읽었는데 십수년 만에 다시 소설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 십수년 만에 저도 소설책을 요즘에 읽은 적이 뭐 진짜 옛날 같네요.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그 소설책을 두권 주문하긴 했는데, 그리고 저도 기독교 내용이 들어간 영화 도전하고 싶은데, 입문용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을 텐데, 2부에 나오나요? 별로 재미없다고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 영화. 그 입문용으로 보시긴 뭐가 좋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 기독 시리즈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 기독교 까는 영화는 뭐 얼마 전에 산상수훈이라고 스님이 만들었는데 기독교 까는 영화를 만드셨고, 일단 맨 프롬 어스라고 자기가 예수이자 부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말해놓고 보니까 다 기독교 까는 영화네. 아, 기독교 입문용 영화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화는 이제 그거겠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순환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개신교 쪽에서 만든 영화와 천주교 쪽에서 만든 영화를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나눠서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만든 영화는 뭐 종종 많이 있고 작품성이 꽤 좋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만든 영화들은 조금, 네, 조금 그래요, 아직도. 많이 아쉽습니다. 자승자박이죠, 뭐. 자, 그리고 7월 13일날 다시 써주셨네요. 개들의 섬. 역시, 웨스 앤더슨 영화는 두 번째 관람이 가장 재미나네요. 첫 감상 때는 전체적인 내용과 미학적 부분들을 같이 처리하기엔 조금은 벅찬 감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볼 때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보니 좀더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첫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던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보다는 역시 부족한. 아, 이게 넘버원 작품이군요, 이게.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풍자가 더 짙게 들어가는 대신 미친 듯한 유머가 많이 빠지고 캐릭터의 개성이 약해진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한데 라고 첫 감상 때부터 계속 삼키는데 이번에 알아냈습니다. 대칭이 맞는 장면이 거의 없던 것 같네요. 좌우 대칭이 선사하는 쾌감이 큰데 말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요. 안정적이고 타이트 쇼트도 충분히 나오지 않았고,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에서도 좌우 대칭은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이 아닌 다른 작품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자주 등장하는데 말이죠. 아쉬웠습니다. 평소 일본 문화에 흥미가 없고 굳이 따지자면 약간 불편해하는 편인데 이번 작품을 통해 일본 문화가 미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고 싶어요. 특히 하이쿠. 아름답더군요. 주인공 소년이 짧은 식구를 읊는 장면이 있는데 하이쿠라는 3행 17음절로 된 일본의 시 형식이라고 하네요. 간결하고 아름답고 슬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일본어에 대한 자막은 잘 나오지 않는데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뇌에 글자로 입력하고 다시 감상으로 빼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뉘앙스와 표정과 분위기로요. 또 인상 깊었던 점은 극중의 주인공 소년이 반복해서 부는 휘파람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 휘파람을 개가 불기도 하고 같은 멜로디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소년이 휘파람으로 불 때만 단조로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슬픕니다. 오, 그 라라랜드에서도 처음 나오는 그 음악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초반에 그 멜로디가 약간 단조풍으로 좀 약간 슬프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아, 뭔가 더 있었는데 쓰면서 실시간으로 잊어버리네요. 웨스 앤더슨 감독 최고, 크크.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장인정신 최고입니다. 특히 퍼펫 만드신 분들 존경합니다. 일본 문화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박경리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네요. 도울 김여옥 선생하고 이제 인터뷰, 대담 인터뷰 이런 거 하셨는데 일본의 문학, 일본의 문화는 야만이라고 야만이 기본이라고 뭐 그런 말씀하셨었죠. 깊이도 얕고 뭐 사랑이라고 해봤자 치정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냥 초강도 비판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강신의 수사님께서는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신 건가요? 혹시 더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로얄 테넌바움 슈퍼 울트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으로 웨스 앤더슨의 세계에 입문했는데 첫 감상 때 충격이 아직 생생하네요. 네, 저희 이거 보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못 보고 있네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제가 따로 영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호호. 워낙 작품 자체가 잘 만들어졌고 잘 빠지기도 했죠. 이 작품부터 세트에 대한 풍자가 비교적 진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낭만적인 강박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표현이 좋네요. 낭만적인 강박.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는 카메라 속 세계관 안에 또 다른 카메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보여주죠. 굉장히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감독이 이런 식의 연출 자주 하는 줄 모르고 그냥 그걸 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뭐랄까요, 이 관객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은 아니라 영화 밖에서 뭔가 좀 관람하는 느낌, 그거를 일부러 자기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 한 번만 더 읊고 끝내겠습니다. 독특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각 잡혀있는 미장센, 그에 꼭 맞는 분위기를 돋아주는 음악, 예쁘게 잔인한 장면들, 반항기가 있지만 사랑스러운 개성 강한 캐릭터들, 질척이며 선을 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 뽀송한 인물들 간의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서 꽃피는 훈훈한 연대의식, 재기발랄한 뻔하지 않은 유머와 훅 들어오는 감동과 슬픔, 아픔, 세트에 대한 풍자, 시대에 대한 향수와 예술에 대한 사랑, 철저한 고증, 화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캐릭터에 맞는 캐스팅. 오, 이 문장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대로 그냥 영화 홍보 카피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웨스 앤더슨 영화 한 편씩 꼭 보십시오. 이렇게 써주셨네요.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 생활도 좋고 무난한 걸 원하시면 다즐링 주식회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답글 썼는데 이 감독 작품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다. 아기자기하고 감각적인 화면도 있지만 영화적 재미가 화면의 세밀한 곳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영화, 여느 영화 혹은 감독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온전히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요. 요술문을 열고 들어간 세계 느낌이랄까. 그런데 극 중에서 그 문이 실제하게 보이지 않고요. 이게 뭔 말인가요? 제가 써놓고도 모르겠네요. 데이비 백고님 답글로 맞습니다. 세세한 부분에서 나오죠. 떠먹여주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고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또 인형놀이는 하고 있네라고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다 좋다고만 하는 반응에 좀 의심이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들으면 좋아하는 편입니다. 더 강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았을 거예요. 로얄 테넌바움 봐주신다니 감동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수지님도 7월 16일 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처음 웨스 앤더슨을 접했었는데 강박처럼 보이는 좌우대칭 화면과 영화의 색감에 매우 놀랐네요. 저도 이번에 개들의 섬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좌우대칭에도 신경 쓰며 보았습니다. 데이비 베컴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강박 성향은 볼수 있어서 재밌었네요. 특히나 저는 좌우로 흐르는 카메라 무빙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단편, 언어의 정원에서도 짧은 일본 시조가 꽤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그것도 하이쿠라고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직 저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광팬은 아니지만, 왠지 점점 빠져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데이비 베코님의 글을 읽고 나니 더욱 그렇네요. 오, 드디어 웨스 앤더슨 팬 동지를 만나신 것 같네요. 아울러 영화를 보는 내내 목소리 배우들이 아주 듣기 좋아서 상영 후에 검색해 봤더니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성우를 맡았네요. 제가 아는 몇 분만 참고로 적어봅니다. 에드워드 노튼, 제프 골드블럼, 스칼렛 요한슨, 틸다 스위튼 등 여담으로 가까운 영화관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아트나인에서 봤는데 영화 시작 전 여러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던데 영화가 끝나고도 한 명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야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처음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불도 그때 켰더라고요. 네, 저도 아트나인에서 서울에 살때몇번 종종 가곤 했었네요. 상영관도 좀 소규모인데다가 뭔가 좀 아담한 느낌도 있고, 데이비 백고님이 답글로 수지님 감동입니다. 댓글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말씀해주신 화면이 좌우로 흐르는 부분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최고죠. 항상 캐스팅도 화려하고요. 저는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브라이언 크랜스턴 두 마리의 개가 넛맥과 치프 두 마리의 개가 대화하는 장면이 매우 좋았습니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자꾸 이 영화 얘기하게 되네요. 크크. 찾아보니 언어의 정원에도 하이쿠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 영화를 봤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빗속에서 울면서 뛰어다니는 것에 뜨악해 하느라.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성 주인공이 선생인가 그렇지 않았나요? 막 울면서 그 아파트 계단에서 그 남자 학생 품에 폭 안기는 그 장면. 아우, 그 뭡니까? 그거 좀 너무 성인 여성을 유아틱하게 그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감성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데 자주 나오는데, 아우, 그거 너무 제가 싫어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언어의 정원을 조금 비판하는 편인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언어의 정원이란 애니메이션. 그, 작화라고 그러죠? 그림체나 뭐 그런 것 등등등이 너무나 막 세밀하게 그렇게 깨끗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웨스 앤더슨의 찬양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개들의 섬. 저도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비교 감상 읽어보았고요. 데이비 백곰님의 마블 영화 두편 리뷰 읽으면서 2부를 마칠까요?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7월 11일 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셨네요. 생각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2편은 재미가 더 있고, 1편은 짜임새가 더 좋네요. 후속작에서는 푼수기가 있어 보이던 스타로드가 여기서는 적당히 귀엽고 매력있게 나오더군요. 아, 데이비 백구님은 2탄을 먼저 보시고, 이제 역으로 올라가서 1편을 나중에 보신 거죠. 특히 1편의 오프닝 춤추는 장면, 후반부의 감으로 로나는 주의를 끄는 장면, 이런 장면들에서의 남자 주인공이 좋았다. 그리고 그루트는 마음씨가 왜 그렇게 고운가요? 연두는 항상 퀼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가무라는 글쎄지만 나머지 캐릭터들은 거의 다 마음에 듭니다. 두 편다 감상하고 난이 확실해졌네요. 그루트의 희생 장면 보고 싸우는 건데 다들 반딧불이 구경 꼭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반딧불이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군요. 에나닉스님이 답글로 저는 시골 출신이라 여름밤 고향 마을 회관 앞에 큰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을 아침엔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별 감흥 없었는데 요새는 고향에 가도 아예 볼 수가 없네요. 근데 왜 갑자기 반딧불이 묘가 생각나는 걸까요? 크크. 아,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시나요? 아, 반딧불이 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데이비백과님이 또 답글로 와, 에나닉스님 정말 부럽습니다. 반딧불이 묘는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나닉스님이 네,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슬프게 감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범 1번 미화라는 평도 있지만 저는 반딧불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 영화 먼저 떠오르고 슬퍼지더라고요. 하기에 반딧불이를 마음껏 볼수 없는 지금 이 시대도 슬프긴 하네요. 순기로빠님이 답글로 가오갤 1편의 오프닝 시퀀스는 제 인생 시퀀스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가오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이비 백군님이 캡틴 아메리카 11호 보셨네요. 요거는 저희가 녹음됐었죠. 사실은 이 작품을 보고 추진력을 얻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도 감상했답니다. 오, 마블 영화가 이런 거였어? 하며 재미나게 보았네요. 이때까지 봐왔던 다른 마블 작품들과는 달리 다층적이어서 좋았습니다. 마블, 니콜, 몸 좋은 배우들이 쫄쫄이 입고 뛰어다니는 것.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점점 그걸 깨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중화되었습니다. 전작의 느낌을 비슷하게 받아왔다고 알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도 이렇게 괜찮은 작품이었나요? 당시 상영관에서 제 뒤쪽에 앉은 아버지, 아들, 관객과 씨름하느라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거든요. 세바스찬 스탠 배우가 나온 줄도 몰랐던 매번 구경하던 마블 시리즈를 이번에는 감상했네요. 윈터 솔저는 액션이 기가 막히죠. 네, 액션, 카메라 움직임 이런 것도 기가 막힙니다. 가오갤은 제가 덩치는 있고 귀여운 사람을 좋아해서 또 음악과 율동하기를 좋아하고 스타로드에게 매력을 느꼈나 봐요. 그러네요. 스타로드도 은근히 등치가 크죠. 생김새가 우락부락하지 않고 약간 좀 귀염상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태국에서 반딧불이를 구경했는데 찾아보니 한국에도 반딧불이 축제가 몇 있네요. 서울에서도 있었고요. 데이트 같은 건 아니어도 상관없이 찾아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크. 어차피 옆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일 테니까요. 반딧불이가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서울에도 있었군요. 서울에도 반딧불이가 생존하시나요? 대단한데? 자, 순길오빠님이 답글로 이제 그 기억 간직하시고 마블에 대한 그 좋은 기억 간직하시고 배트맨 대 슈퍼맨과 저스티스 리그를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에나닉스님이 크크 순길오빠님이 진정한 빌런이었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DC로 넘어가면 안 되죠. 아, 지금 조커 단독 작품이 이제 10월 초에 개봉 확정되었죠. 지금 뭐 예고편만으로는 굉장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 정도의 깊이가 있긴 나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또 연기를 맡아가지고 어쩌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슈퍼맨이 흑화되는 그거를 제가 기대했던 뭐더 보이라는 영화나 아니면 더 보이즈라는 드라마에서 기대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흑화되는 그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커라는 영화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여하튼 그때까지는 DC 작품을 보지 않는 걸로. 그리고 마고로비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마고로비를 주연으로 한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지금 뭐 거의 촬영을 마친 것 같더라고요. 슬슬 DC도 솔로 무비로 이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8년 7월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들 2부 여기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 왔네요. 원고에 반 왔어요. 이 방송 업데이트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옛날에 그 손예진 씨하고 김지혁 씨 나온 영화가 있었잖아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제가 오늘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네요. 그 영화 보면은 손예진 씨가 우비만 입은 채 빗속을 다니는 그런 아이 같은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우산을 안 가지고 갔을 경우 그냥 비 맞고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산 사기에는 좀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진짜 장대비가 막 빗줄기가 떨어지면 그걸 맞으면 아플 정도의 그런 강력한 빗줄기가 막 쏟아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람까지 동반해가지고 옆으로 막 들이치는 그 정도의 강력한 거를 맞으면서 집에 왔던 적도 있는데, 근데 그 기억이 참 재미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한번 손예진 씨처럼 우비를 입고 그냥 빗줄기를 맞으며 다니면 성인이 된 지금은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비 안에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신고당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더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워야 될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물난리 겪지 않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부도 여러분 꼭 청취 부탁드리고, 저희 블로그 쪽에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리뷰를 그곳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트위터도 있는데, 똑같이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